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아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는 오래전에 썼는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Knowing God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Knowing about God is crucially important for the living of our lives.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현재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A Hunger for God라는 그런 책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최고의 소원이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최고로 지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When God is the supreme hunger of our hearts, He will be supreme in everything.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덧붙인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가장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최고의 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요만큼 높이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면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참 이분은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때를,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에 이때에 가이사 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한 것이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여기에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때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꼭 그때 내가 그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꼭 그때 내가 그것을 배웠어야 됐는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까? 그때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라클레토스는 말하기를 사람이 두 번 발을 강물에 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흘러가 버리면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때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정확한 때에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그냥 아무 때나 어느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그때가 될 때에, in the fullness of time, 바로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처음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에 가서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이 내가 지난 밤에 꾼 꿈을 찾아내서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꿈이 뭔지 말해주면 해석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잠깐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자기도 꾸고 잊어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때를 다스리시는 시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때를 지배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 옛부터 내려오는 다윗의 동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로운 요셉도 만삭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났다. 몇 날이나 지났을까? 힘겨운 여행길에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거쳐 이제 저기 내려다 보이는 곳 베들레헴을 향하여 아무도 기다리는 이 없이 메시아를 맞이할 그곳은 캄캄하기만 하다. 여보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누구도 귀히 여기는 이 없어. 우리 주님은 구유에 누우셨다. 만민의 구주가 되시려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 태어나신 그날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겸손히 섬기는 자 되셨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내용, 바로 이 내용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시간이 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자 어거스투스는 주전 31년에서 주 13년, 14년까지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로마 제국을 처음 만든 로마 황제였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요셉으로 하여금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남쪽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매 10년마다 인구조사 내셔널 센서스를 합니다. 지난 1990년에 한번 했고 이번 4월 1일부터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문서들이 각 가정에 다 배부되는데 불법 체류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범죄자, 여행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그 인구조사에 동참하기를 미국 정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조사입니다. 보장하는 조사입니다. 미국은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에 또 하고 그 다음 2020년에 하지만은 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5년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첫 번이었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 이걸 보면은 아,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은 주전 538년에 갑자기 그 당시에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 왕이 자기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때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고월 부통령과 브래들리라고 하는 분은 서로가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부시 지자지사와 맥케인이라고 하는 상원의원도 서로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누가 승리를 합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때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죽고 사는 것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10년을 지나보고 5년을 지나보고 20년을 지나보면은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성공했던 사람들 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전심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결국은 여기 딸려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느냐? 그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해산할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남쪽 유다로 여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니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려고 북쪽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남쪽 유다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발설하신 예언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저 나사렛 동리에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90마일 정도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동차로 2시간도 못 걸려서 갈 거리지만은 2000년 전에 9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적어도 4-5일은 보통 사람이라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몇 날 며칠을 내려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적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1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헛된 말이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헛된 말을 합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그 약속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저께 약속한 거 잘못했으니까 취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꼭 지키겠다고 했더라도 안 지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을,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장수로 보면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의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실 건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슬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짐승의 수준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누구든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되 가장 낮은 곳에 짐승의 수준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들아 이사야 55장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심은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나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She wrapped him in clothes and placed him in a manger. 여기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짐승들의 먹이통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베이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하우스,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브레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의 집이다.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의미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대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아무런지 나에게로 오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아무 장소가 없어 주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너무나 부한 것들이 많아서 주님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라고 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집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비유하시기를,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다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되니 못 가겠다. 나는 지금 소 다섯 마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분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6장 30,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실 아름다운 방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때도 과연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앙에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